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전에 제가 율법 이야기를 했죠. 613개나 되는 율법인데 이 중에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라고 불리고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도 대단한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질 겁니다.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율법은 인간의 법이죠. 인간이 하느님의 법을 나누고 쪼개고 해석한 탓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법의 근본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서 밖에서 얘들아 나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아이는 너무나 반가워 아빠 하면서 뛰어가 아빠의 품에 와락 안기겠죠. 그 나다라는 그 단 한마디가 아이의 모든 감정을 고양시키고 진정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을 주죠.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격적이고 인간과 일치할 수 있는 정말 인간과 하나 되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선언이셨죠. 그러나 그 나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기본적인 법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법이에요. 하느님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범죄 저지르지 말고 살아라. 정말 인간들에게 가벼운 법, 당연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법을 계속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거기에서 자신들의 뜻에 맞게 고치고 확대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서로 사랑하기 위한 법이 그저 지키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리고 누군가를 단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법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느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율법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법.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이들, 즉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율법의 핵심을 살아가고 또 이웃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잊고 그저 어떤 교회에 주어진 법규들, 전례들, 관습들, 형식들에 얽매여서 그것을 잘 지키는 자신은 훌륭한 신앙인,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여기며 교만을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하늘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복음은 완성이 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또 그 삶 안에서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는 그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율법은 그 이전에 지켜야만 하는 강요가 되는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소홀히 했던 작은 계명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 안에 아집을 꺾고 주님의 겸손을 선택하는 그 작은 결단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문자에 갇히지 않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작은 순종의 길 끝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평안.
일본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을 구세주 또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천주교를 비롯해서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공경이 천주교에서는 특별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을 봉헌하시고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교 신자이기에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브라이언 도일의 책 찬란한 존재들에서 너희가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성당에서의 하이라이트. 네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주 조용하고 날쌔게 앞줄에서 기어나와 제단 모퉁이로 다가가더니 양 팔과 한쪽 다리를 제대에 올려놓았다. 그 아이가 제자리로 끌려가기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자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님도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에 점잖고 무뚝뚝하던 피아노 반주자마저 쿡쿡 웃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고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어린이들 중에 천국이 있다. 어린이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 어린이들처럼 되는 게 천국이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고 꿍꿍이도 없고 승부처도 없고 여과도 가장도 없고 쥐의 숨을 가면과 방패도 없다는 뜻으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이들의 소탈한 말과 자유분방한 호기심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빛나는 길임을 암시하셨을까. 우리가 성취와 성숙과 이성과 진보를 지칭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정신을 개방하고 감정을 노출하고 끊임없이 킥킥대는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위해 결국 벗어던지고 제쳐두어야 할 작고 시시한 것들이라는 뜻일까. 포동포동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직접 찾아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지럼을 태울 때 깔깔거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신 주님의 방식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분은 여전히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남은 하루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산뜻한 파랑 모호크 머리를 하고 검정 카우보이 부츠를 신은 우주의 지배자가 힘차게 깔깔대던 모습을 떠올리며 활짝 웃을 수 있게 나는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린다. 기억하라.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곡 작품으로 626번에 있는 라크리모사 준비합니다. 눈물 흘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죠. 예, 합창단과 솔로들이 다 함께 연주하는 이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 작품번호 626번에 있는 라크리모사 노무르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 1991년 녹음된 음반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연중 13주일의 화답송이죠. 베니테 아우디 이때 와서 들어라 라는 시편 33장 내용인데 오늘은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합창단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 사목 방문 사흘째인 8일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의회 연설에서 모든 전쟁은 고통스러운 패배이며 신기술과 인공지능 AI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양극화, 상호 불신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용기와 윤리적 책임감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정체성 존중과 국제법이 제시하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고통스러운 패배이자 인간 의식의 상실이라며 무기가 일시적인 침묵을 강요할 수는 있지만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결코 구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시되는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황은 군사 분야에서 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엄격한 윤리적 감독을 요구하며 생사결정이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지거나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정치적, 제도적 현실일 뿐 아니라 원망과 무관심, 증오가 화해로 바뀌는 양심 속에서도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티는 최근 교외 지역별 주택 가격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시장은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단독주택 가격은 전체 교외 지역의 약 62%에서 유지되거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해당 주택 유형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지역은 54%에 그쳤으며 2% 이상 상승 지역도 16% 정도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 이상 하락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네이비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증가한 지방 소도시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웰링턴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타운하우스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신규 공급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에는 공급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전체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는 정체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높은 매물수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집값 상승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큐브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 말까지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주택가치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5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912,190로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2% 낮은 수준이며 2022년 초 부동산 시장 정점과 비교하면 14.2%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도시 지역의 평균 주택 가치가 상승했고 6개 지역은 하락했으며 2개 지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지역은 인복하길로 분기 기준 1.7% 상승했으며 가장 큰 하락폭은 왕관의로 3.1%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부동산 시장인 오클랜드 주택가치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QB 대변인 사이먼 피터스는 최신 통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지역별 차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물로 나온 주택 공급은 꾸준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구매자도 존재하지만 가격을 의미 있게 끌어올릴 정도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헬스장 체인인 시티 피트니스가 회원권 요금과 관련해 고객들을 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112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시티 피트니스는 가장 저렴한 회원권을 주당 $6.99라고 광고하면서 여기에 3%의 추가 비용을 부과했으며 이를 거래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수료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티 피트니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낮은 가격을 광고해 신규 회원을 유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앤 켈리너는 이 거래 수수료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해당 비용이 단순한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클락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결정이 회사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수수료는 약 12만 5천 명의 회원에게 부과됐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약 160만 뉴질랜드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 피트니스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8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액트당은 농업 및 기타 농촌 고용주들에게 연중 안정적인 이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 인력 비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액트는 현재의 이민 제도가 1차 산업 부문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낙농업, 양소 사육업, 일반 농장 노동 등 농촌 산업에 특화된 독립적인 3년짜리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6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합니다. 새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인증된 농촌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농촌 분야를 떠나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액트의 기존 이민 정책에 추가된 것으로 당은 앞서 다음과 같은 정책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임시 이주민에게 하루 6달러의 추가 부담금 부과, 비자 초과 체류자 단속 전담 조직 신설, 일부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어 능력 요건 강화, 액트의 농업 담당 대변인인 앤디류 호가드는 정부가 이미 글로벌 워크포스 계절 비자와 피크 계절 비자를 도입해 계절성 인력 수요 충족에는 도움이 됐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미언 브라운 에너지 부장관은 정부가 계획했던 전기요금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정이 국가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전력 공급 안정화 비용은 가정이 아닌 발전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새로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연간 수백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정부가 액화천연가스 수입 시설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전기요금 부과금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LNG 수입 시설은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또한 발전회사들이 가뭄 발생 이전에 충분한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에 따르면 현재 대형 전력회사들은 가뭄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위험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기업의 일반 운영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위험 비용이 평균 가구 기준 연간 210에서 350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원들은 논란이 많은 주택 고밀도 개발 계획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와 마우리 부족 2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고 수준만 반영하는 필수 사항만입니다. 시나리오 B는 일부 고밀도 개발 정책을 유지하는 보다 확대된 방안입니다. B 필수사항만으로 불리는 시나리오 A는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 반영합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안은 약 140만에서 160만 채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오클랜드 도시 지역의 약 14%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적 추가 고밀도화로 불리는 시나리오 B는 다음 내용을 유지합니다. 도심 CBD 반경 약 10km 이내 주요 버스 노선을 따라 6층 아파트 허용, 모든 철도 노선의 도심 인근 역 주변에 10에서 15층 건물 허용, 소규모 지역 중심지 주변 추가 고밀도 개발입니다. 이 안은 약 150만에서 170만 채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확보하며 도시 면적의 약 15%에 영향을 줍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정부가 새로 정한 최소 기준인 140만 채는 충족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200만 채의 공급 목표는 크게 못 미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관광지에서 너도 나도 똑같은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한때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게 꼭 시간 낭비처럼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는 정신없이 깔깔대는 시간이나 근사한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같은 게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언젠가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사는 게 허무해질 때 우리 안에 저장해둔 아름다운 기억들을 꺼내볼 수 있게 말이죠. 지금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꺼내보시면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는 거죠. 김용석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아.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2회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수원교구 북수동 본당 유지흔 발레리아 자매의 주님은 왜 지구를 둥글게 빚으셨을까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임용고시에 도전했지만 세 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애고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책상에 앉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부했는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하자 애꿎은 하느님께로 원망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10년 넘게 새벽 미사에서 오르간 반주 봉사도 했고 주일 미사도 거르지 않았고 남에게 크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주님?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나는 우연히 이냐시오 성인의 묵상 기도를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마음이 머무는 구절을 묵상하고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 어쩌면 나의 긴 시련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를 드리다 성찰한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딴 생각에 빠져 한 시간을 다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습관이 되더군요. 두 달쯤 지나자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서서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나의 고통만 보이더니 어느덧 말씀 안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까 지금의 고통에도 분명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믿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나는 세 번이나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깨닫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내가 미워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단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붙여주시고 그것이 당신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시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곧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합격 자체도 기뻤지만 그보다 내가 바라는 삶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일치했다는 사실에 더 기쁘고 신났습니다. 거친 세상으로 나가기 전 나의 영성을 굳건히 준비시키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 채 바로 합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저 내가 똑똑해서 합격한 거라고 자만했겠죠. 또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이 하느님께서 바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 제가 이 길을 왔기에 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실패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 합격했다면서 얘기 들었어.
고마워. 넌 좀 어때?
말해서 뭐하냐? 속상하지. 있잖아, 지은아. 나 당분간 잠수 좀 탈게. 연락하지 마.
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연락할게. 나 끊는다.
그 후로 친구는 연락을 뚝 끊었고 나는 몇 년을 기다려왔던 합격을 했음에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결코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하느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의 원처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 손을 잡으면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이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원 위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없고 부유함과 가난함,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둥근 지구를 만드신 거라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원을 만들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행복만 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함께 찾아주길 바라신 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묵상노트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주변 사람들의 소망을 써나갔습니다. 둘러보니 한때는 천주교 신자였으나 냉담 중인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어달라는 기도도 함께 적었습니다.
하느님 저의 몸과 영혼을 바꾸어 주시어 당신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나에게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하소연을 했던 선배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성당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찾으면 더 큰 힘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나는 가만히 기도할 뿐이었죠. 또 친한 동기는 7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와 함께 다니던 성당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상처가 깊어 보였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리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8년쯤 지났을 때 선배 언니의 삶에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선배의 첫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언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앞집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인다. 미처 알지 못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아 주시라고. 주님께서 요즘 너를 통해 자꾸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걸음이 성당으로 향하기에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느님께 올리는 것만큼이나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듣는 일 또한 중요하기에 나는 언니가 미사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한번 성당에 나갈 것을 권했을 때 언니는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정말 하느님이 내 머리 위로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싶더라.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성당에 갈 마음이 안 들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언니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날 언니를 위해 기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순간 머리에 비유 하나가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해주신 것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언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심성이 곱고 재능도 출중해서 크게 될 것 같은 제자 하나를 만났어.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지. 덕분에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입학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 그런데 있지, 그 아이가 더 이상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야. 언니, 그때 선생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던 언니는 의문이 풀렸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
그건 분명 하느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닥친 시련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곧 오리라고 말이죠.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하는 때가 있고 그때가 오리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학교는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신자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함께 돌며 묵주기도를 바쳤고 수능을 앞두고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신앙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교사로서 혼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꼭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복음 전파는 다름 아닌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느님은 형편이 어렵거나 사랑이 결핍된 제자들에게 내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짧은 커트머리에 범상치 않은 안경을 쓴 모습에 영락없이 예술가 같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앞뒤 계산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했고 유머와 인격까지 갖추어서 정말 커서 뭐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픔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덧 고3이 된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글을 쓰는 건 그 아이의 몫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내가 보고 느낀 아이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해 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야, 나는 네가 1학년 때 수학과학 영재학교에서 뽑혔던 게 기억나. 오래전부터 영재학교 가려고 준비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이에서 네가 디자이너를 꿈꾸던 네가 당당히 뽑혔잖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편견과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는 네가 정말 멋있었어.
선생님.
그리고 지난 여름 공원에서 만났을 때 네가 했던 얘기 기억나니? 왜, 그랬잖아. 부족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 결핍이 널 성장시킨 밑거름이 된 것 같다고. 선생님은 그때 너한테서 희망을 봤어. 며칠 뒤 그 아이는 제게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제출했다는 말과 함께 진솔한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비밀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웬만해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밖에 저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건 조금 불행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한 번 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뜻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천주교 신자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요. 그런데 성당에 가지 않은 지는 좀 되긴 했어요. 선생님을 만난 거랑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성당에 가야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연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고 하느님께선 정말 오묘하신 신비로 다가오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주 주일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다니는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보게 하고 신부님, 수녀님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교직에 보내셨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주가 흐른 후 아이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1차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아이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면접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의 반응이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평소 모습대로라면 당차고 개성 넘치는 답변을 했을 텐데 아이는 잔뜩 주눅이 들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분명 하느님의 기쁜 영이 충만했을 텐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성당 간 이후로 주일 미사 거르지 않고 잘 나가고 있지? 아이는 쭈뼛쭈뼛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간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나를 보고 시작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단단하리라 믿었던 건 내 욕심이었겠죠. 1대1로 하느님을 만나고 느껴야 했습니다. 나의 체험담과 묵상기도 하는 법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미사 책을 꺼내고 호흡을 가다듬어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 그날의 복음 말씀을 찬찬히 함께 읽었습니다. 가장 와닿는 구절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이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치 않구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지야, 나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꼭 너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 주님께서는 너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주시고 너의 재능을 펼쳐주시고 너를 도구로 쓰시려는데 정작 초대받은 너는 잔치에 가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 아이는 굵은 눈물방울을 무릎에 뚝 떨구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일에도 미사를 하나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당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작은 삶 속에 주님 내 안에 오셨네. 내게 주님 오시는 내 안에 당신은 내 작은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 것을 나 이제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가격은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2, 3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국 대학교 총 학생회들이 시국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 사목 방문 사흘째인 8일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의회 연설에서 모든 전쟁은 고통스러운 패배이며 신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양극화, 상호불신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용기와 윤리적 책임감,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정체성 존중과 국제법이 제시하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고통스러운 패배이자 인간 의식의 상실이라며 무기가 일시적인 침묵을 강요할 수는 있지만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결코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시되는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황은 군사 분야에서 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엄격한 윤리적 감독을 요구하며 생사결정이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지거나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정치적, 제도적 현실일 뿐만 아니라 원망과 무관심, 증오가 화해로 바뀌는 양심 속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큐브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주택가치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5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91만 $2,190로 이전 3개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2% 낮은 수준이며 2022년 초 부동산 시장 정점과 비교하면 14.2%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1개 도시 지역의 평균 주택가치가 상승했고 6개 지역은 하락했으며 2개 지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지역은 인보카길로 분기 기준 1.7% 상승했으며 가장 큰 하락폭은 왕관위로 3.1%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부동산 시장인 오클랜드의 주택가치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QB 대변인 사이먼 피터스는 최신 통계가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지역별 차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물로 나온 주택 공급은 꾸준하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구매자도 존재하지만 가격을 의미 있게 끌어올릴 정도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티는 최근 교외 지역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시장은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단독주택가격은 전체 교외 지역의 약 62%에서 유지되거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해당 주택 유형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지역은 54%에 그쳤으며 2% 이상 상승한 지역도 16% 정도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 이상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코탈리티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켈빈 네이비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증가한 지방소도시들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웰링턴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타운하우스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신규 공급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향후에는 공급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전체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는 정체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높은 매물수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집값 상승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헬스장 체인인 시티 피트니스가 회원권 요금과 관련해 고객들을 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112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시티 피트니스는 가장 저렴한 회원권을 주당 6.99달러라고 광고하면서 여기에 3%의 추가 비용을 부과했으며 이를 거래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수료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티 피트니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낮은 가격을 광고해 신규 회원을 유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앤 켈리너는 이 거래 수수료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해당 비용이 단순한 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클락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결정이 회사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수수료는 약 12만 5천 명의 회원에게 부과됐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약 160만 뉴질랜드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티 피트니스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8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액트당은 농업 및 기타 농촌 고용주들에게 연중 안정적인 이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 인력 비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액트당은 현재의 이민 제도가 1차 산업 부문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낙농업, 양소 사육업, 일반 농장 노동 등 농촌 산업에 특화된 독립적인 3년짜리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6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합니다. 새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인증된 농촌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농촌 분야를 떠나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액트의 기존 이민 정책에 추가된 것으로 당은 앞서 다음과 같은 정책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임시 이주민에게 하루 6달러의 추가 부담금 부과, 비자 초과 체류자 단속 전담 조직 신설, 일부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어 능력 요건 강화, 액트의 농업 담당 대변인인 앤드류 호가드는 정부가 이미 글로벌 워크포스 계절 비자의 피크 계절 비자를 도입해 계절성 인력 수요 충족에는 도움이 됐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퀸스타운의 대규모 곤돌라 주택 관광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개발업자가 회의적인 주민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지역사회를 돕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이 행스턴은 화요일 밤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서 폰힐 앤드 선샤인 베이 커뮤니티 그룹 회원들로부터 쏟아진 질문과 때로는 분노 어린 비판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보웬피크 LTD는 보웬피크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포식자가 없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두 곳, 전망대, 하이킹 및 산악자전거 트로일, 스키시설, 야외 교육센터, 펀일 지역 내 175채의 대형 샬레에 걸쳐 조성되는 1300채 이상의 주택. 이 계획은 두 차례 신청이 거부된 뒤 올해 4월 크리스 히큰스 인프라부 장관이 신속 승인 패스트트랙 절차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퀸스턴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연 경관 훼손, 교통 인프라 부담, 생태계 영향, 관광 개발의 적정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매우 강한 가운데 향후 신속 승인 절차에서 이러한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해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당초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공고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기후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 개정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법원이 판단을 내린 뒤에야 개혁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공고와 달리 기후변화 관련 민사소송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가이자 마오리 지도자인 마이크 스미스가 폰테라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소송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법무부의 규제 영향평가서는 정부가 주장한 기업 투자와 사업 신뢰도 저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서는 해당 소송이 실제로 기업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브라운 에너지부 장관은 정부가 계획했던 전기요금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정이 국가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전력 공급 안정화 비용은 가정이 아닌 발전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새로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연간 수백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시설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전기요금 부과금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LNG 수입시설은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전력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또한 발전회사들이 가뭄 발생 이전에 충분한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달러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에 따르면 현재 대형 전력회사들은 가뭄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위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소비자 요금이 아니라 기업의 일반 운영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 현재 위험 비용이 평균 가구 기준 연간 210에서 350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원들은 논란이 많은 주택고밀도 개발 계획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와 마오리 부족 2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수준만 반영하는 필수 사항만입니다. 시나리오 B는 일부 고밀도 개발 정책을 유지하는 보다 확대된 방안입니다. 필수 사항만으로 불리는 시나리오 A는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 반영합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하는 약 140만에서 160만 채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되며 오클랜드 도시 지역의 약 13%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적 추가 고밀도화로 불리는 시나리오 B는 다음 사항을 유지합니다. 도심 CBD 반경 약 10km 이내 주요 버스 노선을 따라 6층 아파트 허용, 모든 철도 노선의 도심 인근 역 주변에 10에서 15층 건물 허용, 소규모 지역 중심지의 주변 추가 고밀도 개발입니다. 이하는 약 150만에서 170만 채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확보하며 도시 면적의 약 15%의 영향을 줍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정부가 새로 정한 최소 기준인 140만 채는 충족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200만 채 공급 목표는 크게 못 미칩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2-3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관람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타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날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내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재에 나섰고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은 차례로 공격 중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내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오늘 15일과 16일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금리가 1.0% 정도로 인상되면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25% 정도로 올렸습니다. 작년 1월에는 0.5% 정도,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중동 정세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일시적인 변동 요인을 제외한 기조 물가 상승률을 올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전국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적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입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사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소유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7원 6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6원 5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8원 7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을 둔 내일도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할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6월 10일, 17일, 24일 수요일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6월 15일, 22일, 29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턴 로드 테아타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화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노점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닐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드 광장부터 머큐리네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거닐어보세요.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료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